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을 낳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넣어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에게 들어서 섬겼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굽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다음에 개관 그리고 1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살펴려고 합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장의 아이를 갖지 못한 서론과 분인 나의 모진 괴롭힘 속에 드리는 고통의 기도가 아니라 젖을 막댄 아직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며 드리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의 변화가 잘 그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 2장에 그려지는 다른 큰 부분인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 대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사사기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단 한마디의 이 구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무질서한 타락의 늪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가 처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마치 암울한 이 이스라엘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어둠의 동굴과 같은 암흑 속에서 역사를 마치 마감해야 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극적인 틈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아픔은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연상시키지만 동시에 한나의 등장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하게 되는 전환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은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소망을 동시에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구속사입니다. 타락 속에 희망도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향한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바로 한나의 믿음을 통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마치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 역사를 주님은 자기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한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소망은 바로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시작된 인생 역사에 벌어지는 작은 점들을 연결하여 한 줄기 거대한 구원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성경에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사건의 크고 작은 점도 사실 이 점들을 잇는 이 성과 같은 구원 역사라는 큰 물줄기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사의 수많은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구원 역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바로 한 개인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인생사가 절대로 하나님의 외면 아래 놓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거대한 구원 역사에 있다면 그 말은 바로 우리 개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술 취한 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달되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이 일상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한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다음 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한나가 믿은 것이 단지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 대한 확신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은 한나로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자녀를 주심으로 끝맺어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어렵게 낳은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킨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어떠하였음을 엿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깊이를 더 면밀히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한나는 자신의 그늘진 삶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절대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라 그분을 반석으로 삼으면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에 벌어지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그것의 원인, 과정, 결과를 다 알고 운행하시며 인생의 흥망성쇠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모든 것이 결국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인생의 풍요로움과 빈곤을 좌우하십니다. 인생의 생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의 섭리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행해짐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바로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는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으로 주님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은 절대 선하고 절대 신실하신 분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당신의 방법대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멕시코 오아카라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지역은 오아카라는 이 도시에서 차로 6시간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멕시코라는 나라 안에 있었지만 또 다른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미해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에 이 지역을 단기 선교지로 삼아서 매년 그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 해에도 한 30명 정도 되는 장년분들과 청년들이 함께 선교를 준비하며 수개월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기도 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파송된 지 수년이 흐른 후라서 그랬든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에는 팀을 나누어 의료, 미용, 그리고 안경 또 여러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며 지역 사람들을 섬겼고 이 저녁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매일 이 지역을 이동했기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거점을 두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곤 했었는데 물론 교회라고 해봐야 집처럼 생긴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셋째 날 거점을 삼은 곳은 동네와 아주 많이 떨어진 외딴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전 오후 봉사를 그곳에서 진행하고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까지 과연 누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 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찾아오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 교회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비까지 세차게 내렸습니다. 별 기대 없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쯤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교회 안이 꽉 차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걸어서 한 시간 이상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는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배의 두 시간 전쯤 선교사님이 대뜸 저보고 간증을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 어떤 간증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던 차에 당시 마음을 채우고 있던 얘기들을 나누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해족은 그들만의 부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통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함이 찾아왔고 그 어둠 속에서 겨우 후레쉬 몇 개만 의존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멜로디를 찬양하며 언어를 넘어 인종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복음에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이윽고 간증의 시간이 되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번의 통역을 거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몇 해 전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듣고 참 슬펐습니다. 신앙의 멘토와 같은 어머니의 병이 참 충격적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많은 교우님들이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저희 식구도 일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보더라도 죽음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급작스러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암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틈타 어머니는 의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반전의 이야기에 간증을 듣던 사람들은 흥분하여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않은 재발이 찾아왔음을 말하자 순간 정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적인 회복이 있었음을 말했고 또다시 듣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과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여기서 간증이 마무리되었다면 참으로 아름다웠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흥분을 깨는 또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후 두 번째 재발이 왔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말과 함께 이 정적과 이곳저곳에서의 울음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데리고 가셔야만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나음을 위해 함께 기도한 교인들 중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왜 두 번의 기적 같은 나음을 경험하게 하시고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복음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하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도 했고 참 많은 시간을 고독 가운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 안에 떠나지 않는 고백이 있음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신실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 간증은 이곳으로 마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는지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모든 분들은 어떤 이해 못할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결국은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아 그래서 이대로 무너져버릴 것 같고 주저앉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난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인생의 나고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복음은 절망적인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합니다. 한나는 겪고 있는 온갖 서러움을 안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나의 삶에 새롭게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현실에 직면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믿음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문제 해결 넘어 인간의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되신 당신 자신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으로 자신을 더욱 내어드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평범한 한 사람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고속사역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강력함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심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 어떤 순간에도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선하고 참 신실하신 분이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나가 기쁨으로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 드린 후 이제 장면의 초점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로 옮겨집니다. 1장 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었다는 것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다시 그들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는 원어로 분의 불리야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무가치한 쓸모없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비열한 자들, 악당들, 타락한 자들 등 여러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여행길에 유숙하게 된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 주인에게 그 남자와 동성애 관계를 맺도록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불량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불량자들이 원어로 분의 불리야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서 제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죄악상과 탐욕으로 울려진 이 대표적인 사건이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선 율법이 명하는 제사의 종류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짐승과 관련된 제사는 소제를 제외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중에서 번제는 짐승 전체를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몫은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 고기는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이 제사 후 취할 수 있는 고기의 몫은 제사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는 제물 중 기름 부분만을 번제단에 태우고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과 제주가 나누어 갖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삶아진 다음 모세의 율법에서 지정한 몫에 따라 분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목만을 정확히 취하지 않고 이 제사의 종류와 율법이 지정한 자신의 목과 상관없이 최대한 고기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 세 살 갈고리를 찔러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조건 자기들의 몫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은 구운 고기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종을 보내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은, 즉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지도 않은 날고기를 강제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죠. 레위기 7장에 보면 율법은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율법을 악의적으로 어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소원과 기도를 올리는 중보자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가졌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소년이라 불리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문맥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소년이라 표현한 것은 21절에 아이 사무엘과 대조를 의도적으로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똑같이 성소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양상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사무엘의 큼 자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람, 즉 영적 성숙이었습니다. 26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의 큼 자람은 죄의 크짐이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두 아들이 죄에서 커가고 있는 동안 신앙의 아버지이자 선배 제사장인 엘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선배 제사장으로서 자식에게, 후배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누구보다도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어야 함에도 명백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두 아들의 행위에 대해 점잖게 타일렀을 뿐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하는 직무를 등한시 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해 엘리의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특권으로 자신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는데 눈이 멀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 가정에 점점 어두워지는 장면과 다르게 점점 더 밝아지는 장면이 교차되듯 대조적으로 18절부터 26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늘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생각하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갈 때마다 아들을 위해 작은 그릇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정을 언급하며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일 겁니다. 반대로 존중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론 존중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또는 하는 일을 통해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것에서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때론 세상에 존중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다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원망의 타겟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존중받고 하는 일을 통해 존중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우선으로 무엇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 하는 것을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삶, 물질, 자녀 등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의 이기심만을 채우려 한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들었던 책망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쓸 때 하나님은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이 소모되고 없어지면 당연히 더 움츠러들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채울 때 쇠약해지게 하시고 나에게서 나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더 풍성함을 경험하시게 합니다. 오래전에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에 71세 된 한 여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가 사망했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고 그가 죽었을 때 몸무게는 23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늘려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음식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결국 굶어 죽어갔는데도 아무도 그 여인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배고픈 삶을 살다가 외로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에 두 개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를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인근에 있는 한 은행의 금고 안전금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전금고 중 하나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700장의 어느 회사 주식 증서와 현찰이 약 2억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금고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현찰만 약 6억 가까이 들어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그녀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돈임에도 사용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인지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보물을 소유하고 삶에도 그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보물을 묻어둔 채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두 손에 들린 그 보물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고 사용한다면 그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내가 오히려 그 보물로 인해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물로 인해 타인 또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품고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 보물의 존귀함과 특권을 알지 못해 나를 보물로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보물과 특권의 진정한 가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물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한나와 사무엘 같이 사명자답게 지혜로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소름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나. 하나님은 그 한나를 존중히 여기셨지만 제사장이라는 큰 특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은혜로 주신 그 특권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고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한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긴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아울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점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작은 믿음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찾은 한나를 기억합니다. 한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젠 자신의 방식대로의 문제 해결만이 살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절대 선하고 절대 신실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긍휼로 보살피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러 어려움 속에 또한 각기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절대 선함과 신실함을 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한 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어진 것들을 나의 이기심만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않고 늘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재물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존중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